오늘 말씀은 예수 안의 여자입니다. 예수 안의 여자입니다. 우리가 보호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호자라는 것은 누군가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보호자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보호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교육시키고 양육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 보호자라고 합니다. 근데 보호자라는 단어가 영어로 guardian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protector도 됩니다. protector. 그러니까 protector라는 것은 pro라는 것은 앞이라는 의미가 되고 tector라는 것은 라틴어 띠디스, 방패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앞서서 지켜주고 싸우는 자, 그것이 보호자가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아마 바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보호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보호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보호자를 헬퍼로 번역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헬퍼보다도 프로텍터가 정확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프로테시스라는 단어 썼는데 프로테시스라는 건 프로텍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에게 방패막이 한 조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앞서서 보호한 자가 있고, 나를 지켜준 자가 있고, 나를 도와주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놀랍게도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갱그리아에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여자입니다. 지금 바울 서신을 갖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로 갖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자입니다. 베베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더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나의 보호자, 나보다 앞서 싸우며, 나를 지켜주며, 나를 도와주며, 나의 어떤 그 프로텍터가 되는 것이 누구냐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베베입니다. 여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베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자입니다. 당시의 여자는 물건 취급했습니다. 재산으로 취급했습니다. 여자 노예 몸값은 아무리 비싸봐야 남자의 반의 가격에 불과했습니다. 또 여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 숫자를 셌는데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4천 명이 먹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경도 유대인들도 당시의 여자는 사람 취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게 숫자에서 제외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시면, 지금은 거기에 이제 골든돔 그 회교 성전이 들어가 있지만, 그 옛날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양과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 먼저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계단을 올라가면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에서 문화를 더 열고 들어가면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또 거기서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여자의 뜰은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 남자 뜰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했습니다. 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여자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제가 이걸 좀 극적으로 표현한다면 개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 2000년 전의 여자는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간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상품 취급받았습니다. 가치로 환산한 것을 우리들이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이 이러한 여자에게, 베베에게 편지를 전달하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편지 로마서를 갖다가 누구에게 지금 통해서 보내고 있느냐면 베베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저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베베라는 여자를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로마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내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바울의 최종 복음 선교지가 어디였습니까?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으로 가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내가 스페인에 선교하는데 로마 교회가 너희가 나를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가 도와주려는 것을 지금 누가 책임을 맡고 가냐면 이 베베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베가 로마 교회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바울이 스페인 서바나 지역으로 선교를 갈 텐데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도와줘야 된다. 바울을 대신해서 로마 교회하고 지금 어떤 면에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대리자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베베는 바울의 분신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의 계획을 알고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알고 바울의 꿈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여자입니다. 여자지만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이 로마로 보내서 나를 대신해서 앞으로 나의 미래의 선교 사역을 이 여자와 의논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의 말이 베베의 말이고 베베의 말이 바울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입니다. 바울의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신앙에도 성공했지만 베베라는 사람과 인간관계도 성공한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인간관계를 분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과 인간관계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공하면 인간관계가 성공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공하지 못해 인간관계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했는데 군대 가기 전과 군대 갔다 온 다음에 한 가지 큰 학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학생들이 그때 포카게임을 하는 겁니다. 강의실에서도 포카게임을 하고 뭐 도서실에서도 포카게임하고 하숙방에서도 포카게임하고 그 학교 산에서도 포카게임을 한다. 엄청나게 게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련 시간에 이제 그때만 해도 군사훈련 받았는데 그 교련 시간에 애들이 그 좀 표현을 하기 뭐하지만 동전 갖고 짤짤이라는 겁니다. 교관 몰래 그 선생 몰래 애들이 그 동전치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제 기억에도 신문에서 그 이슈가 됐었습니다. 왜 대학생들이 이렇게 노름을 하는가, 포카게임 하는가. 그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때 왜 그런 이슈가, 왜 그렇게 학생들이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당시에 유신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신정권에서 그 학생들이 그 불만과 어떤 그 압박감을 털어낼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포카게임이었다는 겁니다. 학교에도 경찰이 들어와 있었고 제 기억에도 형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 수업받을 때 형사나 경찰이 함께 수업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책과 신문은 다 검열을 당했습니다. 사회가 비정상이니까 학생이 비정상이 되는 겁니다. 학생들의 본분과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카게임하는 겁니다. 제 기억에도 제 친구들 중에 등록금 갖고 포카게임한 친구도 있었고 책값 갖고 포카게임한 친구도 있었고 하숙비도 못 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사회가 비정상이 되니까 학생이 비정상으로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가 신앙에도 적용됩니다. 오늘 내 신앙이 좋다, 나쁘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인간관계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나빠진 사람도 기도 잘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이 나빠진 사람이 찬송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나빠진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가정에서 나타나는 거고 부모 자식에서 나타나는 거고 교인과 교인 사회에서, 사회에서 직장과 직장 그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너와 나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것이 신앙의 성공입니다. 그건 가정에서 나타나는 거, 부부관계에서, 부모 자식에서, 직장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인간관계가 오늘 내가 베베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베베와 같은 사람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 의심해 봐야 됩니다. 반성해 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베베라는 여자와 갖고 있는 인간관계입니다. 단순히 인간관계가 아니라 신앙의 관계고, 그런 말미암아 바울은 지금 그 베베를 로마 교회에 자신의 편지를 갖고 가는 사람이요, 자신의 대리자요, 자신의 보호자요, 자신의 분신으로 지금 베베를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베라는 이 말의 그 이름의 의미는 빛을 바라답니다. 빛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베베가 이방인 여자일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베베라는 이름은 노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과거에 이방인이었고 여자였고 노예였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박한 여자입니다. 가난한 여자입니다. 형편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들고 당시의 최고의 수도, 당시의 최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높은 고도의 문명을 갖고 있는 로마로 지금 이 베베가 바울의 편지를 갖고 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기가 막힌 것이 나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이. 내가 갱그리아의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이 편지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씁니다.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갱그리아입니다. 갱그리아는 오늘날에 어디냐면 성경의 지역이 어디 지역이 되냐면 바로 고린도 지역이 됩니다. 이게 고린도 지역입니다. 자, 고린도 지역 어떤 지역인가?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고린도 지역에서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매춘의 지역입니다. 고린도에는 일반 가정주부들도 매춘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미의 여신입니다. 그 미의 여신이 있는 신전에 여자 사제가 약 천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사제들이 매음을 했습니다. 매춘을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신문에 그 고린도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 여자 사제들은 굉장히 높은 값에 몸값을 받고 자신들의 몸을 팔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자신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여자들도 매춘을 했지만 신전에는 여사제들도 매춘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사회적으로도 타락했지만 종교적으로도 엄청난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 코린트 조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린트 조말.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고린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 여자. 타락한 여자, 음란한 여자를 표현할 때 그 고린도라는 도시의 이름을 따갖고 코린트 조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여자, 음란한 여자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출신이라고 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관이 무엇이었냐면 매음하는 여자, 매춘하는 여자, 음란한 여자로 그렇게 이해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사람을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는 아무나 살지 못했습니다. 로마 시에 사는 사람은 로마 황제가 특별한 권리를 부여한 사람들만 로마 시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못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에 큰 공적을 세우거나 또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살았던 겁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박하고 천박한 베베가 지금 그 도시로 편지를 갖고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아마 로마 사람들 중에 그 로마 교인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고린도 여자가 편지를 갖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속으로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찮은 여자가 우리 교회에 이 편지를 갖고 왔다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 분위기가 2절 전반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2절 전반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지금 바울이 베베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영접하라는 그 단어 말의 의미는 인내하며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베베를 받아들이는데 내 편지를 갖고 온 사람으로 그저 받아들이지 말고 합당한 예절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인내하며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까지 얘기했냐면 그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의 말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의 말에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논어, 중국의 이야기, 논어입니다. 두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개가 있는데 한 마리 개는 도적이 들어오면 짖습니다. 도적이 들어오면 짖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도적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개가 짖으면 주인이 잠에서 깹니다. 근데 이 개는 달을 보고도 짖습니다. 쥐를 보고도 짖습니다. 고양이를 보고도 짖습니다. 도둑을 보고도 짖습니다.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첫 번째 개입니다. 두 번째 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개는 도둑이 들어와도 짖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개는 도둑이 들어올 때 멍청하게 했습니다. 근데 도둑이 들어와서 방문을 이렇게 열려고 하면 개가 슬그머니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도둑의 목둘머리를 꽉 이렇게 물려고 합니다. 이빨을 드러내면서 조용히 그냥 으르렁거립니다. 그럼 도둑이 어떻게 합니까? 혼이 나가는 겁니다. 정신이 없는 겁니다. 물기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이 됩니다. 주인이 문 열고 나옵니다. 도둑이 자신의 방문 앞에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어떤 개가 좋은 개입니까? 첫 번째 개입니까? 두 번째 개입니까? 두 번째 개가 좋은 개죠. 짖지 않는 개죠. 첫 번째 개는 개 소리를 내는 개입니다. 개 소리를 내는 개라는 겁니다. 도둑을 쫓습니다. 두 번째 개, 도둑을 잡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개는 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용서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도 개 소리가 있습니다. 개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목사의 얘기합니다. 교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크기를 얘기합니다. 숫자를 얘기합니다. 건물을 얘기합니다. 교회 사역을 얘기합니다. 선교 사역 어떻게 얘기하겠는가. 전도 사역 어떻게 얘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개가 짖는 것 당연합니다. 개는 달 보고도 짖을 수 있고 도둑 보고도 짖을 수 있고 고양이 보고도 짖을 수 있고 쥐 보고도 짖을 수 있습니다. 그 개소리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랑도 되지만 욕도 됩니다. 흥분하기도 하지만 불안하기도 합니다. 소리가 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난다면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난다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침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면 입이 열 개라면 말이 열 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확신된다면 우리는 침묵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왜 바울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보냈는가입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은 전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냐면 로마 교회가 자랑이 있다는 겁니다. 긍지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 최고의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로마의 다른 지역에 사는 어떤 사람들보다 훌륭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학식과 믿음 자랑할 만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이 의도적으로 저는 여자요, 노예요, 고린도 사람이요, 이방 여자인 베베를 자신의 편지를 들려서 보낸다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 타락한 지역입니다. 얼마든지 로마 사람들이 그 베베를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베베에 대해서 질책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얕볼 수가 있습니다. 조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개소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으로서 거듭난 자라면 고린도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면 너희와 우리는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외의 소리는 논어의 표현에 제가 비유한다면 개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베베를 보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로마 교회인들에게 1절에 이렇게 베베를 얘기합니다. 교회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일꾼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베베를 지금 교회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당시의 종이라는 단어는 남자들만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러니까 교회의 종이라고 할 때 그 교회에서 종은 남자들만 종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남자들이 교회 서번트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대담하게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냐? 베베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남자와 여자를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직무를 충성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베베가 교회의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도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적으로 여자들이 갖고 있는 교회의 위치는 작은 일입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부엌일합니다. 소소한 일합니다. 남자들은 큰일합니다. 행정적인 것 합니다. 정치적인 것 남자들이 합니다. 그건 남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할례의 문제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웠습니다. 음식의 문제를 갖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여자 문제를 갖고 여성의 문제를 갖고 지금 완전히 당시의 그 사고방식과 문화를 뒤집어 놓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교회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보면 어떤 교단 안에서는 여자에게 목사 안수 주지 않습니다. 여자 장로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수 신앙 가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다시 봐야 합니다. 바울의 신학과 바울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하게 죄인에서 의인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여성에게도 권리를 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은 사상가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엄청난 개혁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베를 교회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자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 남성들이 그렇게 여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베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보호자,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겁니다. 당시에는 법적으로 여자가 보호자가 되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여자는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베가 여자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시각입니다. 성경이 주는 사상입니다. 성경이 극복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간다면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갖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그 사상적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극복한 겁니다. 그러기에 베베가 여자가 나의 보호자라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베처럼 여기는 여자분들도 보호자가 되셔야 합니다. 나는 여자야. 나는 그저 어떻게 보면 못한 어떤 남자보다 그 어떤 열등한 위치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라는 존재를 남자와 똑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베베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겁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고린도 출신입니다. 약점이나 약점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서 그 베베라는 여자가 얼마나 위대한 여자고 그 바울의 보호자가 된 그런 역할한 여자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보호자가 됐습니다. 성경에 바울의 보호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한 여자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남자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이해하시고 여기 있는 여자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새롭게 이해하시면서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